예, 시작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두 번째 시간인데요. 첫 번째, 예, 처음부터 좀 다시 정리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죠. 지난주에 로마서 특징은 두 가지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는 로마에 바울이 목회를 해보지 않았는데 그 편지를 쓰는 거라고 했고요.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교회가 형성되어 있었다는 부분이라고 했죠. 첫 번째를 봐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어요? 목회를 안 했던 교회이기 때문에 바울이 교회에게 전하고 싶은 핵심 메시지가 전달된다고 그랬죠. 그럼 복음의 핵심에 대한 내용들이 정리되어서 적혀있는 게 첫 번째 로마서의 특징이고요. 두 번째 특징은 뭐예요? 교회가 형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왜곡된 견해나 오해들 그리고 정돈되지 않은 개념들을 정리해주는 흐름이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흐름과 두 번째 흐름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로마서 자체는 같이 쓰여져 있죠. 핵심 원리를 얘기하고 거기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한 그들과도 조명해야 되는 오해들을 설명하고 이렇게 같이 쓰여져 있긴 하지만 우리가 읽을 땐 우리는 로마서에 있는 교인들 입장은 아니기 때문에 좀 나눠서 읽는 게 조금 더 유용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좀 나눠봤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러면 의미 달라. 첫 번째 바울이 일반적인 복음에서 설명한 부분들 한번 읽고요. 다음 주엔 그것과 연결해서 주제적인 논쟁적인 그들이 그 당시에 이해해야 됐던 이슈들에 대해서 정리해서 한번 읽는 걸로 하면 로마서가 조금 더 간단히 정리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읽을 때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은 두 번째 부분이거든요. 근데 그걸 첫 번째랑 또 연결시키니까 더 어려워지는 부분이 있어서 좀 쪼개갑시다. 그런 의미로 이제 지난주에 반복됐던 얘기를 조금 하죠. 첫 번째, 의미 달라고 해서 로마서 읽기라고 해서 표현했는데 첫 번째에서 맨 처음에 얘기하는 건 뭐예요? 인간의 문제라고 그랬죠? 인간의 문제. 그래서 여러분들의 여러 건의를 제가 이제 조합을 해서 본문도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제가 본문을 치기가 싫어서 그냥 찍어서 넣었고요. 아, 내가 이거 왜 써야 돼? 찍찍찍 영광펜을 이렇게 했고요. 예. 그래서 인간의 문제. 근데 그 이게 찍어서 올린 게 여러분들 성경책 포인트랑 좀 잘 연결해서 보시라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문제에 대해서 세 가지를 얘기했죠. 첫 번째, 인간의 가능성 먼저 얘기했죠. 인간은 세상 속에서 진리를 찾아서 추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했어요. 그렇죠?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자기의 욕망을 구현하는 곳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게 문제라고 했죠. 그렇죠? 세 번째, 그래서 어떠한 류의 사람이 됐어요? 지난주에 이건 설명을 한 거죠. 세 번째, 그래서 이 사람 어떤 류의 사람이 됐어요? 불의, 자기 생각이 기준이 되고 그리고 뭐 시기, 살인, 뭐 수근수근함 이런 식으로 표현한 게 뭐예요? 세상과 타인을 공격하며 그래서 세 번째, 탐욕적인 인격이 되는 것이 첫 번째 인간의 문제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1장 중반부에서 후반부까지 얘기 나오는데 오해하지, 이렇게 탐욕적인 캐릭터, 그러니까 탐욕이란 게 그거죠. 내가 해야 될 것들이나 내가 해야 될 것들은 생각 쓰지 않고 내가 받을 것들만 내가 과도하게 집착하는 이런 탐욕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이게 너무 막 탐욕하면 이제 막 진짜 무슨 이렇게 뒤룩뒤룩 살찌시는 분이 막 이렇게 앉아가지고 돈 엄청 많은데 돈 더 벌려고 그러고 막 이것만 생각하는데 그냥 이거는 결과에 대한 얘기 아니라 태도에 대한 얘기니까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죠. 내가 이 사람한테 하는 거, 내가 이 사람한테 해야 되는 역할, 이 사람을 사랑하는 거, 내가 이 사람을 좀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거, 이런 건 신경 쓰지 않고 이 사람이 나에 대해서 잘했으면 좋겠고 이 사람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사실만 집중해서 어떻게든 이 사람이 나한테 잘하게 하려고 막 노력하는 마음으로 접근하는 거 이런 것도 탐욕적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내가 얻을 유익에 집중해서 내가 그 유익을 만들기 위해서 내가 현재 하는 행동이 설정되는 거 이런 걸 탐욕적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렇죠? 이런 캐릭터가 되는 게 뭐라는 거였어요? 인간의 문제라고 하는 거죠. 인간의 문제가 어떻게 생겨요? 저번 주에 죽음으로 설명했죠? 죽는다는 사실에 대해서 인간은 유한하다라는 정보로 받아들이지 않고 진리로 받아들이지 않고 죽어? 그러면은 내가 내일 죽으면 내가 죽어? 그러면 살아있는 동안 더 재밌게 살아야지 더 열심히 살아야지 최대한 늦게 죽어야지 이런 식으로 내 욕망으로 바라보는 패턴 거기서 진리를 하는 게 아니라 욕망으로 바라보는 패턴을 생기면 기준이 자기 기준이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 세상이나 타인이 내 기준에 맞춰지게 하는데 노력하는 공격적인 태도를 가지며 그래서 방금 얘기했던 어떤 탐욕적인 인격 내가 세상을 흡수하기를 바라는 인격의 형태가 된다라는 게 인간의 문제라고 했어요. 그렇죠? 이게 첫 번째 의미 단락이고 지난주 설명한 부분이죠. 이거는 두 번째 의미 단락은 어디로 가요? 다음 장 넘기시면 2장 전반부에서 중반부까지를 두 번째 의미 단락으로 가죠. 일단 인간의 문제이라고 했는데 사실 인간의 문제인데 인간은 무슨 문제예요? 인간의 잘못된 대응의 문제죠. 이 문제에 대한 인간의 잘못된 대응이라는 게 뭐예요? 이 문제에 대한 인간의 잘못된 대응이라는 게 아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하는 게 맞네 라는 율법 어떤 세상에 담겨있는 진리 원리로서의 진리예요. 어떤 율법이나 진리 기준 정보 이런 걸 알았어요. 이런 걸 알고 이 아는 걸 통해서 이런 걸 알고 이걸로 내가 판단 타인과 세상을 내가 타인과 세상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선해지는 건 아니라고 했죠. 그렇죠? 여러분 여기서도 여러분들 캐릭터 오해가 좀 있는데 캐릭터 오해가 뭐냐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여기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바리새인 이미지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바리새인 이미지는 뭐예요? 겉으로는 되게 뭐 아, 사랑이네 뭐네 이렇게 막 얘기하지만 속으로는 사실 자기가 어떻게든 성공하고 더 많이 벌고 더 유명해지고 이런 걸 신경 쓰고 살아가는 딱 이중적인 사람이 약간 바리새적 캐릭터잖아요. 그렇죠? 근데 조금 더 소극적인 캐릭터를 만들어 보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게 맞는 줄 알아요. 이렇게 살아야 돼. 사람이 이렇게 살아야 돼. 사람이 진리를 추구하고 살아야 되고 사랑하면서 살아야 되고 내가 세상을 좀 더 나은 곳을 만들고 살아가야 되고 블라블라 다 알아요. 근데 다 알아서 근데 내 마음은 어때요? 내 마음은 그렇게 하기보다는 누가 나한테 잘해주는 게 관심이 있고 내가 높아지는 게 관심이 있고 내가 편한 거에 관심이 있는 게 내 마음이에요. 근데 이건 잘못되고 이건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래도 착한 사람이랑 이대로 해보려고 해요. 이대로 그래서 실제 행동은 이렇게 해요. 이 사람은 어떤 상태예요 그러면? 이 문제가 극복된 상태예요? 아니죠. 나는 이런데 이걸 억지로 하기 때문에 억압된 상태죠. 그렇죠? 이 상태도 이 케이스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잘못된 대응의 케이스예요. 그렇죠? 그러면 막상 그것이 어떻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진짜 쓰는 기준이 돼야 되는데 내가 인생을 추구하는 진짜 기준이 돼야 되는데 진짜 기준이 되지 못한 상태에서 정보적으로 지성적으로 그걸 이해만 하고 그 이해를 바탕으로 내가 그것을 하거나 하지 않거나 하는 그래서 사실 내가 억압되거나 사람이 착하고 소심하면 억압되는 거고 나쁘고 외향적이면은 좀 가식적이 되는 거고 이런 차이가 발생할 뿐 기본적으로는 이 패턴 속으로 들어가는 게 인간의 잘못된 대응의 문제라고 할 수 있죠. 그쵸? 그러니까 세 번째 지난주에 세 번째까지 했죠. 그래서 인간의 문제, 인간의 잘못된 대응의 문제, 문제 해결을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문제 해결을? 세 번째? 여기 그 다음 장에 보시면 3장 21절부터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이렇게 시작하죠. 그러니까 율법을 아까 얘기했던 그냥 우리가 율법이라는 단어를 찾고 어떤 교조적인 종교 원리 이렇게 찾고 이해하시는데 여기서는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요. 갈라디아에서는 그런 의미로 얘기를 해요. 종교 형식을 지키는 걸 율법이라고 표현하는데 로마서에서 율법은 좋은 의미로 표현을 하는 부분이 있어요. 좋은 의미라는 표현이 좋은 의미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하나님의 가치나 지적인 진리 이해를 율법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또 다른 의로 율법이 완성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죠? 율법은 한계가 있지만 율법은 완성될 거예요. 그렇게 얘기해서 율법은 좋은 의미로 얘기해요. 근데 이것 외에 한 의, 또 다른 기준, 그렇죠? 또 다른 진리가 나타난다고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뜻이에요? 율법의 방식, 다른 표현으로 지성의 방식은 어떻게 해요? 지성의 방식으로는 문제가 없다라고 내 멋대로 사는 게 왜 어때서? 다 내 멋대로 사는 거지. 자기중심성이 있었던 사람이 이 지성의 방식은 어떻게 해요? 아, 이렇게 하는 게 사실 타인에게 해로운 것이고 맞다고 할 수도 없구나를 깨닫는 것까지 알게 되는 것까지 내가 문제다라는 걸 문제인식하는 것까지가 율법 지성의 역할이라는 거지. 그렇죠? 근데 문제인식이 됐다고 해서 변화가 돼요? 아니죠. 나는 내 멋대로 내 중심적으로 살고 싶은데 그러면 안 된다고 안 되고 가치 중심적으로 살아야 된다는 걸 알았어요. 그럼 이 사람한테 뭐가 발생해요? 긴장선이 발생하죠. 그렇죠? 긴장선이 발생하면서 어떻게 돼요? 자기에 대해서 자기에서 정죄하거나 죄책감을 갖게 되거나 혹은 자기 기준과 실제 기준과 하는데 분쟁적인 상황이 되던가 아니면 내가 겉으로는 이걸 지키는 척하면서 속으로는 이대로 되는 가식적인 상황이 되든가를 진입하기가 쉽다는 거죠. 이게 뭐예요? 율법의 한계, 지성의 한계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이게 어떻게 해결하는 부분에 있어서 나타나는 도약이 뭐냐면 여기까지 이것은 진리가 뭐예요? 원리였다면 어떤 이렇게 해야 돼라는 원리와 원칙이었다면 여기서 진리는 단지 원리가 아니라 진리이신 누굴 얘기해요? 하나님을 얘기한다는 거죠. 그렇죠? 여기서 하나님이 등장하는데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은 어때요? 하나님은 그냥 이런 원리 원칙으로 딱 하늘에 보좌에 앉아서 너 이건 잘못했지? 그럼 이렇게 되는 거. 너 이렇게 잘했지? 저렇게 되는 거. 인과 원리처럼 존재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은 인격을 갖고 있고 뭘 의지를 갖고 있고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 하셨어요? 여기서 세 가지 표현을 하죠. 첫 번째는 속량과 간과라는 표현을 하죠. 속량과 간과. 속량은 뭐예요? 간과는 뭐예요? 간과는 여기에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죠. 문제가 있는데 일단 안 보겠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속량은 뭐예요?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아니죠. 그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태도가 어떻다는 거예요? 이 율법적인 태도에서는 어때요? 여전히 자기중심적인 내 기준을 쓰고 있는 나는 문제야. 그러니까 결론이죠. 그렇죠? 문제가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태도에서는 어떻다는 거예요? 속량과 간과. 무슨 뜻이에요? 이제까지 네가 벌려놓은 자기중심적인 거에 대해서는 오늘 내가 평가적으로 대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렇죠? 넌 이런 애야 라고 평가적으로 대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 뭘 얘기합니까? 예수의 피, 은혜를 얘기해요. 은혜. 예수의 피, 예수의 죽음이 상징하는 게 뭐죠? 예수의 피가 상징하는 게? 예수의 피가 상징하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을 공격해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쫓겨나지 아니하시고 죽기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죽음을 상징하는 게 뭐? 그가 죽음을 상징하는 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이타적인 사랑을 갖고 있다라는 게 예수의 피의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이 피의 상징이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설득을 의미합니다. 뭐예요?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이 이것이 맞다라고 우리 가운데 제시하신다면 그것이 우리 가운데 좋기 때문이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하는 이게 나한테 이제까지 맞음과 좋음의 충돌이잖아요. 이게 맞아. 근데 난 이게 좋아. 라고 할 때 아니야. 이게 진짜 너한테 좋은 거야. 라는 하나님의 설득이 이 사람한테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 설득을 이 사람이 받아들였을 때 그게 진짜 좋음을 알게 되는 거죠. 이게 믿음에서 믿음으로 되는 거죠. 그렇죠? 내가 내 중심적으로 하는 게 더 좋아 보이고 하나님의 진리와 가치를 추구하는 건 왠지 부담스러우고 안 좋아 보이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게 너에게 좋은 것이라고 얘기할 때 그걸 한번 받아들여 볼 때 그게 진짜 나에게 좋음을 알게 되는 과정. 그걸 이제 은혜라고 표현하는 거고 믿음이라고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의 설득의 과정이고 세 번째 뭐라고 표현합니까? 의롭다 하심이라고 표현하죠. 의롭다 하심이 뭐예요? 의롭다 하심이 의롭다라고 하신 거예요 그냥? 오늘부터 얘는 의로워라고 한 거예요? 아니죠. 표현 자체가 의롭다 하심이 들어가요. 그럼 뭐가 들어가요? 얘는 안으로운데 의롭다고 해주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의롭다고 해준다는 뜻이 뭐예요? 지금은 안으롭지만 앞으로 의로워질 수 있기 때문에 얘를 지금부터 의로움의 출발점에 서 있는 애로 인정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안으로운데 의롭다고 치자. 치고 끝내. 이게 아니라 이 아이가 이제는 의롭게 되어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인정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뭐예요? 인간은 자기중심적인 게 문제예요. 그렇죠? 인간의 문제는 지성의 문제가 아니고 그게 기독교의 통찰이에요. 인간의 문제는 지성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문제는 성향, 의지의 문제예요. 어떤 의지? 나한테 좋고 내 뜻대로 되기를 바라는 인간의 성향이 본인과 타인을 망친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어떻게 극복되어지느냐? 그건 문제라고 인식한다고 해서 극복되어지느냐? 아니에요. 그게 문제라고 인식해봐야 인식만 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 가식 속에 있던가 그걸 인식해서 여전히 내 멋대로 하는 나를 누르면서 살아가는 자기 갈등 속에 있던가 둘 중에 하나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타인을 못 구하든가 자기를 못 구해요. 그렇죠? 그럼 이 사람이 진짜 바뀔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자기의 기준 자체, 자기의 의지 자체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의지 자체가 바뀌려면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이제까지 살아온 삶의 탄력으로 계속 사는 게 아니라는 게 필요한 거죠. 난 이제까지 내가 쭉 서 있던 스탠드가 내 편이 자기중심성이 내 편이었기 때문에 이제까지 내가 한국 편이었는데 갑자기 뭐 북한 간다고 해서 그 사람 환영해 줄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제까지 어떻게 해왔는가는 보지 않으시고 그리고 두 번째 이게 정말 나에게 좋은 것이라는 걸 나에게 설득하시며 세 번째 그래서 내가 이제부터 의롭게 되어질 수 있는 과정의 출발점에 내가 서 있다라고 기회를 주시는 것. 이 세 가지를 내가 받아들이는 걸 통해서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새로운 하나님의 기준들을 배워나갈 수 있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해법이라고 얘기하는 게 세 번째 M 부분이 되는 거죠. 지난주에 여기까지 얘기했죠? 여기까지 얘기를 했죠. 네 번째. 그럼 그 다음에 보는 게 어디냐면요. 5장에 대한 5장이에요. 5장 첫 번째, 지난번 5장까지 했구나. 그렇죠? 5장에 대한 부분이에요. 5장에서 뭘 얘기합니까? 5장에 대한 부분. 해결의 근거와 삶에 대한 규정 변화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그 부분을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죠. 보세요. 아까 얘기했던 십자가의 피, 은혜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래서 좀 더 구체적입니다. 문제제기 먼저 보죠. 이제 문제제기 결과 먼저 보죠. 내가 이렇게 아까 얘기했던 간과하심과 하나님의 기회 주심과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심을 인식, 간과하심과 하나님의 설득하심과 기회 주심을 인식한 믿는 사람, 그렇죠? 믿는 사람에게 나타난 변화가 뭐라고 했어요? 아까 얘기했던 긴장선의 부분이죠, 그렇죠? 이제까지 내가 가지고 있었던 기준은 자기중심적인 죄의 기준이 있어요, 그렇죠? 내가 지향하는 기준은 하나님 중심적인 선의 기준이 있어요, 그렇죠? 내가 간과하심과 설득하심과 기회 주심을 안다고 해서 기계적으로 내가 갑자기 이렇게 되는 게 아니죠. 하루아침에 딱 이렇게 되는 게 아니란 말이야. 난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고자 하는 어떤 여정을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처음 쓰게 되는 건 뭐예요? 나는 이걸 지향하는데 지금 나는 이렇다라는 뭐예요? 긴장선에 서는 게 처음이죠. 그렇죠? 이걸 뭐라고 불러요? 환란이라고 부르는 거죠. 오케이? 긴장선에 서는 거고. 이 긴장선에 서는 내가 환란이 있어요. 이 긴장선에 서요. 근데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한 거예요? 이 긴장선에 서는 거에 대한 지속성이 필요하죠. 그렇죠? 그렇죠? 지속성이 필요해요. 그걸 뭐라고 표현해요? 인내라고 부르는 거고. 내가 이 긴장선에 서는 걸 지속하면 그 다음에 어떤 결과가 있을 수 있어요? 어느 정도의 변화, 연단. 이젠 그것이 내가 참고 버티는 것이 아니라 진짜 이 기준이 내 기준이 되어져 가는 변화가 있어날 수 있죠. 그걸 뭐라고 불러요? 연단이라고 하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그 연단이 결국엔 어떻게 돼요? 소망을 이루죠. 어떤? 내가 이젠 정말 하나님의 기준을 사용하고 하나님의 기준이 나의 원함이 되는 상태. 소망을 이루려 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예전에는 아예 자기중심적인 자기 상태를 변호하거나 아니면 자기 의지는 전혀 변하지 않는 상태에서 저게 맞지라고 그 맞음을 갖고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든가 나를 억압하는 방식으로 했다면 그게 아니라 어떤 싸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진짜 내 의지 자체를 바꿔나가는 싸움이 필요하다는 거죠. 의지 자체를 바꿔나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이 나를 간과하시고 나에게 기회 주시며 그것이 나에게 가장 좋은 길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필요한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그 신뢰를 갖고 시작하면 그 다음에 뭐가 시작이 돼요? 그 다음에 하루아침에 사람이 변해요? 아니죠. 이런 갈등적인 긴장선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 일정한 긴장선을 참고 지속할 수 있는 동기가 뭐가 됩니까? 동기가. 이것을 참고 지속할 수 있는 동기가 밑에 얘기하는 거죠.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하지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렇죠? 뭐예요? 이 긴장선을 지속하는데요. 이 긴장선을 지속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왜요? 이게 하루아침에 변화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사람은 내부적인 긴장선이 있는 게 싫잖아요. 그것을 지속하는 것도 쉬운 것이 아니고. 근데 이 내적 변화의 추구를 지속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보내주시는 우리의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것에 대한 핵심이 뭐예요?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이것이 나에게 가장 좋은 길이고, 그쵸?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위해서 나에게 헌신하셨고, 그쵸? 이게 가장 좋은 길이고 그것이 하나님께 나에게 헌신하셨기 때문에 나도 이 좋음을 위해서 오늘을 불편하고 감내 나갈 수 있는 그 사랑을 믿음으로 헌신에 뭐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내적 동기부여가 생길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환란은 환란이 인내를 연대는 환란이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을 소망을 구도 속에 있으려면 뭐에든 확신이 있어야 돼요. 예수가 진짜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짜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신이 있을 때만 사람들이 이 과정을 즐겁게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왜? 이건 내가 진짜 변화되고 내가 성장하고 내 안에 소망이 이루어지는 과정이다로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렇죠? 여기까지가 여기까지가 뭐를 통한 묵상을 통한 자기규정이에요. 여기까지가 지난주에 했던 부분이죠. 여기까지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묵상, 죽음을 통한 사랑을 묵상하면서 뭐에 대한 규정이 바뀌는 거예요? 인생에 대한 규정이 바뀌는 거죠. 이전에 인생에 대한 규정은 뭐예요? 편하고 좋은 것이냐, 내 마음대로 잘 되고 있느냐, 이런 게 규정이라면 이제 인생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방향을 추구함으로 내 안에 긴장선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점점 변화되어 서정 속에 있는가가 인생에 대한 규정이 되는 거죠. 내가 환란 속에서 인내하고 인내 중에 연단받아 연단 중에 소망이 이루어지고 있는가가 내 인생에 대한 뷰와 규정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게 아니면 그냥 그게 아니라 내가 그냥 편하고 내가 좀 좋고 내가 성공적이고 인정받고 이게 내 인생 전체에 대한 뷰가 아니라 이게 인생 전체에 대한 뷰가 돼야 된다고 얘기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규정에 대해서 뭘 얘기합니까? 그 다음에 얘기하는 것이 그 다음 장이죠. 그 다음 장인가요? 6장인가요? 그 다음에 보면 예, 6장 6절에서부터 이제 14절에 나오는 부분인데요. 성경을 좀 이렇게 교차해서 보시면서 나중에 좀 참조하셔서 어떤 단락이 이 핵심 주제 단락인지를 체크하시고 어떤 단락이 논쟁 주제 단락인지를 체크하셔서 그 부분들을 이렇게 소제목들을 잘 다시는 게 일단 읽게 되게 도움이 되실 거예요. 이게 아주 좋은 독법은 아니에요. 좋은 독법이긴 해요. 제일 좋은 건 나중에 이걸 섞으셔서 한 흐름으로 엮을 수 있으면 제일 좋겠죠. 그게 이제는 원래 오리지널 버전이니까 그게 제일 좋겠지만 일단 입체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그렇게 단락화시키는 게 조금 더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는 게, 그 다음에 얘기하는 부분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이제 여기서부터가 오늘 하는 부분이죠. 쭉 이어서 하려고 같이 했었고요. 6장 6절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뭐에 대해서 얘기해요? 부활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쵸? 만일 그 8절에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가 함께 살 줄을 믿으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심에 다시 죽지 아니하고 사랑이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아노라라고 얘기하는 뭐에 대한 얘기를 해요? 부활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예수의 부활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 내가 내 자신을 죄에 대해서 죽은 자여 그리스도 안에서는 산 자로 여길지니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세요. 예수님의 죽음은 뭘 죽음이 갖고 있는 의미 기본 의미는 뭐라고 그랬어요? 죽음이 갖고 있는 기본 의미는 사랑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건 사랑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그렇죠? 우리가 아무리 그를 공격해도 그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머무시는 그의 사랑을 표현합니다. 그렇죠? 그럼 예수의 부활은 뭘 상징해요? 이거 요한복음 할 때 잠깐 얘기했었는데 조금 간단하게 얘기를 해봅시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게 예수님께서 죽으면 없어지거나 지옥 가야 되는데 없어지지도 않고 지옥 가지도 않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옆에 계신데 신기하다. 이게 부활이에요? 아니죠.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죽어도 안 끝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없어지는 건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없어지는 건 없어요. 우리의 믿음은. 그렇죠? 천국 가거나 지옥 가죠. 천국 가거나 지옥 간다 우리는 믿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러면은 죽은 다음에 당연히 좋은데 천국에 가셨겠죠. 하나님 보좌 옆에 앉으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왜 굳이 왜 여기서 다시 살아나셔서 돌아다니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걸까에 대한 부분이죠. 그렇죠? 여기서 죽은 다음에 안 살아난 사람 산다고 해서 그 사람이 죽은 다음에 없어지거나 어디 안 좋은 데 간다는 뜻이 아니잖아요. 그냥 죽고 끝나도 그 사람은 부활이 있잖아요. 그 세계에서 살아나는 거예요. 진정한 모습으로.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그냥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왜 굳이 여기서 돌아다니십니까? 여러분들 그 당시의 입장을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십자가는 요즘에 우리는 사랑이라고 딱 얘기를 하지만 옛날 사람들 예전에 그 당시 예수님 시대 사람들이 예수님께 십자가를 죽으셨어요. 그럼 거기서 뭘 봐요? 실패를 보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진짜 메시아면 내려와 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 내려왔어요? 못 내려왔죠. 저가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하더니 지 생명을 못 구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 생명을 구했어요? 못 구했어요? 못 구했죠. 그러니까 그리고 제자들까지도 예수님의 죽음을 뭘로 받으셨어요? 실패로 받아들였죠. 그렇죠? 예수님께 십자가 달려 죽으신 걸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예수님께서 가르쳤던 게 결국 너무 이상적인 얘기고 틀렸고 그리고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도 아니었나 보다로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은 다음에 당연히 죽은 다음에 부활하시지만 굳이 부활체의 모습으로 3일 만에 여기서 나타내시고 40일 동안 나타내시는 선언이 뭐예요? 선언이 뭐예요? 이 사람들한테 하시는 선언이죠. 기본적으로는. 니네는 왜 이 세상에서 안 좋게 죽으면 그게 곧 실패라고 생각하니? 라는 액센트죠. 이 세상에서 안 좋게 죽어도 그게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는 하나님 앞에서는 승리일 수 있고 하나님 앞에서는 선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뭘 선언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지만 이 돌아가신 게 하나님 앞에서는 승리이고 선이다라는 것들을 뭐예요? 그의 부활하심으로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의 부활의 상징성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제까지 전파했던 메시지가 하나님의 메시지가 맞고 하나님께서 승리자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리자시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이 실패한 게 아니라 성공한 것이다.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성공한 것이다라는 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선언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 부활 장면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농담처럼 얘기를 하면 이게 이 의미가 되게 중요한 거죠. 일단은. 그렇죠? 농담처럼 얘기하면 예수님께서 2013년에 한국의 메시아로 오시면 부활한다고 누가 눈이나 하나 깜짝하겠어요, 사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 그럼 예수님을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우리가? 아, 저 사람의 메시지가 진짜 선하구나, 옳구나, 맞구나. 저가 하나님이 보내신 자구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에요. 3일 만에 누가 죽었다가 부활하면요. 그 사람 서울대학병원에 끌려가서 뭐 골수 뽑고 피 뽑고 뭐 조직 검사하고 뭐 그럴걸요? 그렇지 않아요? 아, 이 사람한테 죽음을 이기는 어떤 항체가 있는지 바이러스가 있는지 뭐가 있는지 보자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는요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는 거에 어떤 메시지도 담지 않습니다. 그렇죠? 담지 않아요. 이 시대에 예수가 우주 이전의 존재로서 우주 이후의 존재 이후의 세상까지 주관하는 주관자다라는 걸 선언하려면요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 정도로는 택도 없어요. 이 시대에 오시면 뭘 해야 될까? 그러면 지구를 멸망시켜도 사람들은 끄떡도 안 합니다. 왜요? 우주라는 큰 개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주 이전의 존재와 우주 이후의 존재라는 걸 믿게 하려면요. 내 상상력의 한계는 우주가 수축하는 거 뭐 이런 거 해야 돼요. 태양계 정도는 안 되고 우주가 확장하는 건 우리가 느낄 수가 없기 때문에 약간 예수님이 이렇게 하면 물리학자들이 볼 때 우주가 진짜 수축하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면 우주가 갑자기 팽창하고 뭐 이래야지 아, 저가 창세 이전과 종말 이후의 메시아구나라고 느껴요. 그렇죠? 요즘 사람들의 지적 완고함은 거기까지 온 거예요. 왜? 내 사고의 수준 너머를 보여줘야지 사람들은 그 이상이라고 믿기 때문에. 근데 그 당시에 뭐였어요? 죽음이 그 정도 역할을 한 거예요.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게 내세에 갔다가 다시 돌아왔다는 게. 그렇죠? 그리고 그게 영광스러운 모습이 나타났다는 게 영원한 세계에서 맞는 것을 저가 전한 것이구나라는 뭐가 되는 거예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은 사랑의 상징이고요. 부활은 승리의 상징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는 제자들이 예수가 부활하신 것을 보고 그리고 그 다음에 성령 받은 다음에 돌아다니면서 예수 부활하셨다라고 외쳐요. 그럼 예수 부활했다는 사건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서 핵심 액센트는 뭐예요? 유대인들한테 예수 부활하셨다고 선언하는 핵심 메시지는 뭐냐면 예수가 전했던 게 하나님의 전한 메시지가 맞고 그게 하나님의 진정한 메시지라는 승리의 선언이에요. 이게 진짜 맞다는 선언이에요. 그럼 사람들이 그전에 예수 메시지를 알았죠. 유대 공동체에선 알았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메시지가 아니라고 생각했다가 예수가 부활하셨다는 선언을 갖고 그럼 예수가 전했던 게 맞았는데 내가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고 했던 것이구나 라고 깨달으면서 형제가 어찌할 거 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메시지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는 부활은 뭘 상징해요? 맞음에 대한 선언을 상징해요. 부활이 얘기하는 건. 그럼 여기서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뭐에 대한 얘기로 얘기합니까? 지금 무슨 얘기를 해요? 그가 죽으심으로 죄에 대해 담보하는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시면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니라 라고 얘기해요. 보세요. 아까는 과정적인 얘기를 했죠. 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데 있어서 처음에 환란, 갈등, 긴장성이 있겠지만 그런데 인내의 지속성을 가지고 연단을 하면 결과적으로 이렇게 될 거라는 어떤 그 지속성을 얘기했어요. 그렇죠? 근데 좀 바꿔봅시다. 이런 시간성은 부여하지 않고 딱 여기서 잘라버리면 어때요? 여기서 잘라버리면 지금 내 마음이 어떤 거예요? 내 마음에 한 이쯤에서 잘라버리면 어때요? 내 마음에 내 멋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70%가 있고요. 주 뜻대로 하고 싶은 사람이 한 30%가 있겠죠. 그렇죠? 그럼 사람이요, 그래, 오늘은 내 마음을 한번 딱 들여다보자! 라고 딱 들여다봤어요. 내가 신앙생활 한 지 몇 년 됐는데, 내 마음을 딱 들여다봤어. 그랬더니, 내 멋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훨씬 커. 70%야. 주 뜻대로 하고 싶은 마음은 30%야. 그럼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뭘 갖고 결정을 해요? 진량을 갖고 결정을 하죠. 그쵸? 내 안에 70%의 마음이 내 진심이야.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쵸? 딱 잘라서 보면요, 내 안에 두 마음이 있어요. 내 마음에 두 마음이 있는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무슨 실수를 해요? 내 안에 마음이 큰 쪽을 보면서 나는 이런 마음이 더 크네. 이게 내 진심이네 라고 얘기하는 경향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부활을 얘기하면서 네 안에 뭐라는 거예요? 네가 죄에 대해선 죽은 자여 하나님께 대로선 산자로 여길지니라 라고 얘기하죠. 예? 표현이 그런데 좀 바꿔서 얘기하면 좀 요즘식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돼요? 네 안에 이 마음이 70이 있고 이 마음이 30이 있어도 이 마음이 네 진심이고 이 마음은 죄의 마음이라고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규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부활을 통해서 뭘 증거했어요? 이게 진짜 맞다라고 증거했잖아요. 그렇죠? 부활이 맞으면 예수가 증거한 게 맞으면 이 진리가 맞으면 내 안에 이 두 마음이 지금 당장은 있어도 적게 있다고 내 마음이 아니고 마음이 있다고 내 마음인 게 아니라 작더라도 하나님이 이게 네 본모습이라고 한 것이 맞다면 이게 내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규정에 있어야 된다는 규정, 자기규정. 그러니까 뭐에 대한 거예요? 아까는 인생에 대한 규정이었죠. 그렇죠? 죽음을 근거로 인생을 규정해야 돼요. 인생을 규정하는데 뭐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힘들고 피곤하고 어렵고 이런 걸로 인생을 규정하지 말고 내가 환란이 있으나 그 속에서 내가 지속적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성장해가고 있는가로 인생을 규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 규정이 가능하려면 힘들어도 참고 할 수 있어야 되는데 힘들어도 그 과정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힘들어도 그 과정을 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하죠. 이게 정말 맞고 나한테 좋은 것이고 이것이 꼭 나에게 필요하다면 뭐가 필요한 거예요? 소망이 필요하고 그렇죠? 그리고 이 과정을 나 혼자 겪는 것이 아니고 함께 해나간다는 격려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 사랑이 필요한 거죠. 사랑이 뭘 표현했어요? 그게 정말 나에게 좋은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선언이 들어가 있는 거고 그 사랑이 뭘 표현해요? 이 과정을 나만 겪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우리가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되어가는 것을 위해서 힘든 과정을 친히 겪으셨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 마음을 아시고 나와 함께 그것을 만들어 가신다는 뭐가 있어요? 격려가 담기는 거죠. 두 번째는 뭐예요? 죽음이 아니라 부활을 통해서죠. 부활을 통해서 뭐예요? 예수가 증거하신 메시지가 정말 맞다. 예수는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예수의 가치, 그러니까 율법이 맞고 그 율법을 예수가 이룰 것이다 라고 했던 이제까지 전한 게 정말 맞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맞으면 당장 조금 있다고 내 마음이 아니고 당장 크게 있다고 내 마음인 게 아니라 지금 크게는 이 죄의 마음은 내 마음이 아닌 죄의 마음으로 규정돼야 되고 조금에는 이 마음은 작게 있지만 내 안에 진심으로 규정되고 씨앗으로 규정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뭘 얘기한 거예요? 문제인식 얘기하죠. 1장, 2장에서 문제인식 얘기해요. 문제인식이 잘못된 대응. 3장에서 거기에 대해서 바른 대응에 대해서 얘기하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 대응. 그래서 얘기하죠. 그래서 그 다음에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 대응을 어떻게 믿고 어떻게 내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과 내면을 바라보는 관점으로 바라보는 태도로 만들어갈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하죠. 거기서 무슨 개념이 나와요? 삶을 보는 규정과 내면을 보는 규정이 이렇게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이게 뭐 누가 해야 되는 역할이에요? 기본적으로 이게 내가 해야 되는 역할이죠. 이렇게 흐름을 보실 수 있겠어요? 로마서는요 뭐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굉장히 자주 로마서를 오해하는 게 단회적인 구원에 대한 얘기라고 많이 생각을 해요. 근데 보세요. 여기 흐름을 얘기해요. 문제인식부터 시작해서 잘못된 대응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대응의 진짜 의미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내용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내 안에 믿고 그것을 적용해 갈 것인가에 대한 관점까지 흘러가는 거죠. 그렇죠? 여기까지가 일단 한 세트예요. 그리고 8장은 이걸 그러니까 8장 이게 실제적으로 그럼 어떻게 하는가에 대한 총정리를 해줍니다. 7장 8장이 제일 유명하죠. 그래서 7장 8장이 제일 유명합니다. 저는 그 7장 내용이 좀 좋은 부분인 그 7장 8장이 제일 유명한데, 유명한 게 보통은 저는 유명한 구절에서 좀 부정적으로 얘기한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에는 사실은 7장 8장이 유명한 게 좋아요. 그리고 7장 8장 해석이 제대로 다 되어 있습니다. 7장 8장만 잘 숙지하시면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 빠져있긴 하지만 그럼 내가 어떻게 변화되어 갈 것인가에 대한 흐름은 되게 잘 정리를 해놨어요. 맨 처음에 7장 중반부에서 뭘 얘기합니까? 긴장선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까지 6장까지 얘기했던 부분, 이론적으로 딱 얘기했던 부분이 실습으로 실제로 네가 네 마음에 어떤 식으로 적용해야 되는지를 쭉 정리를 해줘요. 맨 처음에 얘기하는 게 긴장선이에요. 뭐예요? 내 안에 뭐가 있어요? 너는 내 안에 하나님의 법을 기뻐하는 게 있고 또한 뭐예요? 내 안에 육신의 법을 기뻐하는 게 같이 있다라는 거죠. 긴장선을 느끼는 거죠. 내 안에 하나님의 법을 기뻐하는 마음도 분명히 있지만 내 안에 육신의 법을 긴장하는 마음도 분명히 있어요. 그렇죠? 갈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해요? 방금 얘기했던 규정의 문제죠. 규정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에서 어떻게 생각해요? 내 안에 이런 마음이 진짜 내 마음이죠. 그리고 나를 육신에 즐거워하는 것을 끌고 가는 건 그건 내가 아니라 내 속에 거하는 죄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6장에서 했던 규정에 대한 부분이죠. 내 안에 분명히 두 마음이 있어요. 두 마음이 있는데 이것을 내 참마음이라고 규정하고 이것을 내 변질된 부분이라고 규정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해결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이 부분을 그 지킴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거죠. 그렇죠? 그런 관점으로 이것들을 규정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규정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오라 나는 공간 사람인데 이 사망은 그래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오라고 한 표현은 구정에서 플러스 알파로 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 율법의 한계에 대한 표현을 하는 거죠? 인식과 규정만으로 실제 변화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뭡니까? 그 다음에 하는 게 8장에 들어와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구한다라고 표현하죠. 죄와 사망의 법은 뭐예요? 아까 얘기했던 인식이죠. 진리를 무엇인가 인식하고 현재의 나를 공격하면서 아, 너는 잘못됐어 이렇게 하면 안 돼 너는 죄인이야 이런 식으로 하는 걸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한다면 뭐가 없는 거예요? 그 창세기에서 했던 표현들 하면 진리의 공간이 있는데 생명의 시간이 없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생명의 시간을 보는 거죠. 넌 지금 이렇지만 이렇게 될 수 있는 존재야 라고 보는 거죠. 이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죠. 그렇죠? 지금 모습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담겨있는 가능성의 관점으로 접근하는 하나님의 법, 나를 아까 3장에서 얘기했던 나를 변화시켜 나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지의 법이 나에게 적용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뭐가 돼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적용되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표현됩니까? 내 안에 뭘 따르지 않고 내 안에 영의 의지, 영의 소욕을 따라 육신의 소욕을 따라 행하지 않고 영의 소욕을 따라 행하는 사람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고 표현하죠. 아까 얘기했던 부분이죠. 그렇죠? 내 안에 뭐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설득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기 때문에 나에게 얘기하시는 거라는 신뢰를 통해서 피어난 내 안에 영의 의지, 그렇죠? 내 안에 그 영의 의지에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집중하는 거죠. 그렇죠? 내가 여기서 나를 평가할 필요도 없고 안 된다고 생각할 필요도 없고 내가 갖고 있는 영의 의지 자체에 집중하는 거예요. 사. 그래서 영의 의지 자체에 집중하는데 이것에 지속성이고 평가하지 않고 어떻게? 아바 아버지라고 부른다라고 표현하죠. 그렇죠?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 아버지는 나를 정죄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비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하는 하나님이에요? 나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이죠.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자는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니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다.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았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평가적으로 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오늘도 내가 나를 평가적으로 대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평가적으로 대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게 자주 농사의 비유로 표현되고 양육의 비유로 표현되는 거죠. 날 평가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영의 의지를 어떻게 점점점 키워나가는 방법으로 내가 접근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신뢰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께 격려받는 것을 통해서 이 영의 의지를 점점점 키워나가는 방향으로 내가 생각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다섯 번째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섯 번째 얘기한 게 미래적인 태도. 이게 분명히 힘들어요. 그렇죠? 현재의 고난은 장래에 올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는 게 뭐예요? 아까 얘기했던 그 부분이죠. 소망의 확고함에 대한 부분이죠. 하나님께 분명히 이것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내 본 모습이고 내가 그런 진정한 모습을 찾았을 때 내가 어떻게 될지에 대한 내 확신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현재의 그 긴장과 스트레스 내가 그 갈등 속에 느끼는 그것이 나에게 뭐가 되지 않는다? 현재의 고난이 장차에 올 영광과 비교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현재의 일정한 불편함들을 당연히 감내할 마음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서 미래적인 시각에 대한 부분이에요. 감내할 마음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뭐 그 얘기는 좀 이따 하고. 감내할 마음이 있다는 거죠. 6번.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나는 빌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위하여 친히 탄식하신다라고 하시죠. 그건 뭐예요? 내가 이게 이 소망을 바라보면서 현재의 고난을 감내하려고 하지만 그것도 쉽지 않죠. 근데 거기에 뭐가 있어요? 성령. 하나님의 인격적인 지도와 격려가 존재하는 거죠. 의와 사랑이. 그렇죠? 그러면서 내가 이 전체 과정을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포인트가 뭐냐면 포인트? 뭐 여러 가지 포인트가 있겠지만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분의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내가 오늘 나에 대해서 선한 기준을 가지고 평가적으로 평가적인 태도로 접근한 게 얼마나 위험한가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다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이 얘기를 그래 이제 나 대충 살아도 되는 거야? 난 이게 난 악해도 천국 가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하죠.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뭐에 대한 반발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의 내 모습을 가지고 평가적인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들에 대한 반발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두 마음이 있어요. 나는 인생을 살아가는데 두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주로 아직까지 7대 3인 경우가 많죠. 세상을 향한 마음이 7이고 자기중심적인 마음이 7이고 그래도 하나님을 향한 뜻을 살아가고 있다는 마음이 3 정도란 말이에요. 그 7대 3인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는 실수가 뭐예요? 오라나는 공고한 사람에서 멈추는 거예요. 그렇죠? 내 잘못된 부분들에 있어서 내가 7인 부분에 있어서 나는 여전히 그래도 내 욕망대로 내 중심대로 살고 싶은데 라고 하면서 거기서 어떻게 해요? 아, 난 죄인이구나. 난 한심하구나. 난 그냥 이런 놈이구나 라고 오늘의 나를 평가하든가. 여러분 오늘의 나를 평가하면요. 사람이 그 다음부터 방만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아니면 디펜스 하든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 내가 굉장히 부담을 느꼈을 뿐이지 사실 내 진심은 뭐야? 지금도 보니까 진심은 내가 내 멋대로 살고 싶은 게 내 진심이네. 난 그냥 내 진심대로 할래. 라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둘 다 뭐예요? 오늘 투데이로 나를 어떻게 되는 거예요? 평가적으로 대하는 거죠. 오늘이 완성인 것처럼. 근데 여기서 지속적으로 얘기하는 건 뭐예요? 실습에서 지속적으로 얘기하는 건 오늘이 끝인 것처럼 너와 네 자신과 네 내면과 네 상황을 평가적으로 접근하지 말라는 거예요. 상황에 대한 얘기도 하죠. 현재 고난은 장차의 오늘과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뭐예요? 오늘만 딱 야 이렇게 힘들게 해야 돼? 내가 이렇게 내적 싸움을 싸워서 내 안에 한쪽 마음을 길러내고 내가 하나님의 선한 의지를 키워내고 내가 이렇게 해야 돼? 힘들게? 아니, 힘들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장차에 올 영광과 비교할 수 없으니까. 오늘 이런 내적 투쟁이 힘들다. 오늘 내 내부에는 부당한 마음이, 내가 자기중심적인 더 마음이 많다. 이런 식으로 투데이의 관점으로 최종 판결인 것처럼 접근하면 성장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변화될 수가 없다고 얘기하시는 거고. 그리고 그게 뭐에 대한 시각이 아니에요? 생명의 시각의 시각이 아니고요. 생명의 시간의 시각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죄와 사망의 법. 오늘 최종적인 내가 하나님의 최후 심판대 앞에 서 있는 것 같은 시각으로 나를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 오늘도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어 가신다라는 그 법칙 속에서 나를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 바라보는 법칙에서 이제 순서를 얘기하는 거죠. 어떻게 해요? 그러면 긴장선을 여러분들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세요. 긴장선이 있어야 돼요. 긴장선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내 안에 내가 의로운 마음과 그렇죠? 내 안에 하나님을 믿고 진리를 추구하는 의로운 마음과 그냥 편하고 싶고 놔버리고 싶고 원망하고 싶고 그냥 대충 이렇게 세상과 타협하면서 살고 싶은 마음과 동일하게 동시에 존재한단 말이에요. 퍼센테이지가 뭐 9대 1일 때도 많지. 그렇잖아요. 이쪽이 9대 1일 때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쪽이 9대 1일 때도 어떻게 해요? 동일하게 존재해요. 이쪽이 9대 1일 땐 어때요? 좋은 쪽이 9대 1일 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선량하게 주를 위해서 그런 목적과 방향으로 가지만 내 안에 누룩처럼 찾아오죠. 거기서 인정받고 박수받는 게 좋고 내가 하는 일이 더 성공했으면 좋겠고 막 그렇게 누룩처럼 찾아오는 거고, 저쪽에 구대일일 땐 뭐 신앙생활도 귀찮고 그냥 내가 세속적으로 성공하고 싶고 그냥 나 막 그냥 편하게 그냥 안정한 내가 뭐 나쁜 짓 하자는 것도 아니고 그냥 뭐 행복한 가정 꾸리고 보람 있는 일을 하면서 재밌게 살면 되는 거 아니냐, 이쪽을 꼭 삶의 어떤 기준으로 받아들여야 되냐, 이런 게 저쪽에 구대일인 부분에 놔버리는 경우죠. 그쵸? 그러니까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긴장선을 좀 자연스럽게 생각하셔야 돼요. 긴장선을 자연스럽게 생각하신 다음에 해야 되는 게 뭐예요? 규정이에요, 규정. 그냥 결정을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여러분들의 진심이에요. 예수가 부활했으니까. 그게 맞아요. 인간의 진심은요, 진리를 추구하는 마음이지 내 멋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인간의 진심이 아니에요. 그걸 그냥 규정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느껴지는가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마음이 더 크냐로, 지금 뭐 무게제요? 뭐 무게싸움 하는 게 아니잖아. 뭐 7대3, 9대3 큰 놈이 이기는 거야? 그런 거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이게 무게의 문제가 아니라 가치의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조금만 마음만 있어도 내 안에 진리를 추구하는 마음이 내 진심이고 본심이고 내 안에 내 멋대로 그냥 편안하게 그냥 이 세상만 생각 그냥 대충대충 살고 싶은 마음이 내 진심이 아닌 내 안에 있는 변질된 부분이라고 규정을 해야 돼요. 규정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뭘 안 해요? 긴장선 자체, 아 긴장은 스트레스는 나쁜 거, 건강에 해로워, 그러니까 마음 편하게 살아야지. 그래서 한쪽을 놔버리는데 주로 어느 쪽을 놓겠어요? 여러분들이 100% 성령에 충만한 게 아니면 어느 쪽을 놓아? 여러분 놓을 수 있는 마음은 선한 마음밖에 없어. 저쪽은 놔지질 않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어느 쪽을 놔? 이쪽을 놓는단 말이에요. 긴장 자체를 싫어하면 이쪽을 놓게 돼 있어요. 뭔가 나를 변화시키면서 살고 이런 거 너무 이렇게 어깨 아파. 자꾸 목 굳어. 이렇게 막 결려. 그러니까 이쪽을 놓는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안 되고요. 얘기한 것처럼 규정이 안 되면 안 돼요. 내 마음에 두 마음이 있는데 어떤 마음이 진심일까 자꾸 논쟁을 붙이지 마세요. 그래, 난 편하게 살고 싶은 마음도 되게 큰데 하나님 되게 부담스러운 마음도 나한테 있어. 사실 하나님 싫어 뭐 이런 거. 그래서 왠지 하나님이 나를 설득해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는 두 마음을 갖고 내가 그것들을 규정을 하지 않고 계속 경쟁을 붙이면요, 나는 논쟁 중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 내면이 회의 중이 되는 거예요. 현재 회의 중. 그러니까 아무것도 결정되지 않았어. 그러니까 뭔가 할 수가 없어. 이런 식의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규정을 해야 돼. 어느 쪽이 큰 게 아니라 이 마음이 어느 쪽의 마음이냐라는 것을 파악한 다음에 이것이 내 중심적이고 내 의와 내 욕망에 의한 마음이라고 하면 이거는 죄라고 규정을 하고, 내가 하나님을 향한 선량한 마음이 이게 내 진심이라고 규정을 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렇죠? 규정을 했어요. 그럼 어디에 집중해야 돼요? 내 마음에 죄의 마음이 많은 것에 대한 스트레스, 죄책감, 자책감 이런 걸 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안 된 걸 보는 게 아니라 되는 걸 키우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는 그걸 볼 게 아니라 이 내 선량한 마음을 어떻게 키워나갈 것인가에 집중을 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뭘 통해서 키워나갈 수 있어요? 성령의 권면을 통해서 키워나갈 수가 있는 거고, 하나님의 동기호를 키워나갈 수 있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으로 키워나갈 수가 있는 거고, 그렇죠? 바른 삶에 대한 가치에 대한 하나님의 콜링을 기억함으로 키워나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그 마음을 키워나가요. 키워나가는 과정에서도요, 내가 더디거나 느리거나 잘 안 된다거나 평가할 필요가 없어요. 왜? 우리는 종의 영을 받는 게, 너 언제까지 똑바로 해놔? 아니면 너 혼나? 라는 종의 영을 받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영. 나를 건강하게 키우기까지 어떤 짓이든 하시면서 나를 건강하게 키워갈 아버지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아버지와의 아들의 관계이기 때문에 내가 그런 과정에서 과정적으로도 실존적으로도 나를 평가할 필요가 없고, 과정적으로 나를 평가할 필요 없이 실존적으로 내가 안에 있는 긍정적인 부분을 조명하면서 그분을 키워가려고 하고, 과정적으로 더디고 왜곡된다 할지라도 그걸 더 잘 해나가고자 하는 태도만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케이? 이런 태도로 나를 바라보라는 거야. 왜? 현재의 고난은 장차 올 영광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내적 싸움을 싸우고 삶의 싸움을 싸우는 게 내가 정말 변화되는 걸 포기할 만큼 큰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왜? 내가 정말 변화되고 새 사람이 되고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되고 진정한 내 몸을 찾고 하는 것이 진짜 내 인생의 바른 가치와 진리와 행복 가운데 들어가고 나다운 게 회복되는 거지. 그게 없는 상태에서 지금 내가 조금 편하고 안정적이고 불편한 걸 안 받으려고 이런 게 나한테 진짜 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것들을 계속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힘들지만 계속 해야 돼요. 그리고 계속 할 때 하나님께서 탄식함으로 나를 도우실 거예요. 주의 도움으로 그것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아까 설교했던 것처럼 도움을 안 받고 내가 하려고 하면 힘든 거고, 그렇죠? 그것도 교만이에요. 내가 도움 안 받고 못합니다. 절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이 나한테 부음받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한테 믿어지면서 그것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승리가 믿어지면서 그렇게 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승리가 믿기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이 믿기지 않고 내가 열심히 하면 잘 될 것 같고 이것이 맞으니까 내가 그냥 하겠다 이런 식으로 내가 메말라진단 말이에요. 어느 시점에서 한계가 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가 돼요?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말씀하신다는 이야기를 이제 마무리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무슨 얘기를 전체를 그 다음에 전체를 얘기하면서 무슨 얘기를 해요? 그 전체를 얘기하면서 천사들이나 장래일이나 예전일이나 사망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그 어떤 것에도 그리스도의 산에서를 끊을 수 없다라고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건 안 바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어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무슨 잘못을 했건, 얼마나 인생을 방치했건, 얼마나 함부로 살았건, 얼마나 지금 여러분의 마음 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하나도 없건 간에 이건 안 바뀌어요. 그렇죠? 절대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들을 변화시켜 나가고자 하는 이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들 포기되지 않습니다. 내가 예전에 이걸 알았는데 내가 해도 잘 안 됐었고 내가 딴짓을 했었고 이게 아니라 이건 항상 불변하다는 것이 8장의 엔딩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7장과 8장에서 이렇게 프랙티컬하게 흐름이 잡힙니다. 그러니까 흐름이 보이세요? 로마서에서 여러분들이 꼭 보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로마서에서 꼭 보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럼 내가 지금 뭐 이렇게 기독교 얘기로 자꾸 가지 말고 기독교 교리 이렇게 가지 말고 그냥 아주 심플하게 내 얘기 하자고요. 내 얘기. 내가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세상에서 뭔가 배우기보다는 내 뜻대로 세상이 됐으면 좋겠고 이게 나란 말이야. 근데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건 알겠어. 이렇게 사는 게 나한테도 세상에서 해롭다는 걸 알겠어. 여기서부터 출발해. 그래서 뭐가 맞는지 배워봤는데 배워봐야 속만 시끄럽고 어려워. 근데 그게 그럼 엔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지금의 내 모습을 평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게 정말 나에게 좋은 것이라는 걸 설득하시고 기회를 주고 계셔. 그렇죠? 내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믿는 게 이 길이 나에게 좋은 길을 믿는 거랑 정비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얼마나 맞는다는 거, 선하다는 걸 믿는 게 이 길이 얼마나 나에게 맞는 길이라는 걸 믿는 거에 정비를 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선하고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더 믿어감을 통해서 내가 뭐가 생겨요? 내 이 진리의 길을 추구하고자 하는 뭐가 생겨요? 실제 내 본심, 의지, 열정, 영의 의지가 생겨나잖아요. 그렇죠? 그 영의 의지가 생겨나요. 그럼 그 영의 의지가 생겨나는데 갑자기 짠 생겨나는 게 갑자기 내가 하루아침에 성령 충만해져서 하루아침에 갑자기 그런 사람이 돼요? 아니에요. 그 영의 의지가 생겨나면 내가 서는 건 긴장선이에요. 그렇죠? 진심의 긴장성. 내 진심은 그딴 건 하고 싶은 나는데 그게 맞아서 눌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진짜 선하게 살고자 하는 진심과 그냥 대충 살고자 하는 그 진심이 충돌하는 그 긴장성을 느낀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 긴장성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게 힘들지만 내가 온전히 하나님의 원하는 게 내가 원하는 게 될 때 얼마나 자유롭고 행복할지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할지를 꿈꾸면서 그걸 견뎌나가는 것이고 그 과정 속에서 내 마음에 두 마음이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이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의 진심이라는 것을 규정하면서 끌고 나가는 것이고 그렇죠? 이 흐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긴장성을 두려워하지 않고 내가 내 자신을 규정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내 안에서 생겨나게 하고 그 마음에 집중해서 그 마음을 키워나가고 내 자신을 평가하거나 내 인생의 과정을 평가하지 않고 그 소망 앞에 흔들리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격려, 그 성령의 간구의 도우심을 받아 점진적으로 그것을 이루어가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좋은 소식이에요. 이게 얼마나 좋은 소식이에요. 예전에 여러분들에서 여러분이 변할 수 있는 흐름을 다 가르쳐 주잖아요. 이러니까 좋은 소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십자가의 복음에서 얘기하는 한 문장 한 문장이 굉장히 대단한 문장이에요. 우리가 그 의미를 잘 몰라서 그렇지. 지금 내가 얘기하는 것도 뭐예요? 우리식의 용어로 조금 설명을 해본 거죠. 그렇죠? 그럼 이건 여러분 번역은 무조건 번역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원문보다 질이 떨어지죠. 그렇죠? 우리식의 언어를 해석하는 순간 이 질이 떨어졌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성경 자체 용어를 여러분들 익숙해지셔서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 달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셨다. 그분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그 멘트 속에서 여러분들이 뭘 느낄 수 있어야 돼요? 그 사랑과 그 성공, 그 승리가 느껴질 수 있고 그것이 내 죄를 자유케 한다 해서 내가 내 자신을 어떻게 규정하고 내 자신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에 대한 해석으로 여러분들 들을 수가 있으면 그 문장 하나하나가 여러분들에게 진짜 복음으로 들리겠죠. 그렇죠? 사실 일단 우리가 해석이 먼저 필요하고 무슨 뜻인지를 잘 모르니까. 오케이? 오늘은 빨리 끝나겠네. 지난주에 오전반은 한 2장까지밖에 못했거든요. 그리고 오후반은 이렇게 해서 내가 진작 이렇게 했어요. 로마서가 2주 안에 끝났는데 지난주에 너무 욕심 부려가지고 하여튼 뭐 이게 더 이해하시긴 편하죠. 네. 지난주 그 교재로 치자면 지난주 교재가 참 좋은 교재인데 이 교재는 어디다가 교재라고 보여주기도 참 민망한 교재인데 예, 우리가 강의하기엔 이게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탁탁탁해서 여러분들 텍스트를 이해하려고 하니까 하나만 더 봅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생활 12장 1절부터 21절까지 그럼 이제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느냐 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죠. 로마서는 오늘 얘기한 것 빼고는 다 디테일이에요. 그거는 이제 이슈들에 대한 대화들, 율법에 대해서, 형주에 대해서, 그리고 교회에서 약한 자를 대하는 거에 대해서, 유대인 문제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런 이슈들에 대한 얘기들이 이제 이어지고 있어요. 그건 다음 주에 할 거고요. 그건 전체적으로 한 주가 늦춰주겠죠. 이 패턴이면 그냥 그 속도로 나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봅시다. 12장 맨 처음에, 그럼 이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 맨 처음에 뭘 하라고 그래요? 방향을 정하라고 하죠. 방향.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들 영적 예배니라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두 가지 포인트. 너희 몸을 산제사로 드리라. 이게 좀 무섭죠. 이렇게 살아있는데 제사 뭐 이렇게 막 자르고 이런 거니까 제사. 근데 여기서 영적 여기서 포인트가 뭐예요? 방향에 대한 부분이죠. 이제 산 제사로 너희 몸을 드리라, 영적 예배니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이제부터 내 삶의 방향은 뭐가 되는 거예요? 방향은 아까 얘기했던 소망을 이루는 거 뭐예요? 하나님의 기준을 내 삶의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렇죠? 이 표현은 이거는 교회에서는 수십 가지니까 그렇죠? 뭐예요?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소망으로 표현해 하나님의 기준이 내 안에 의지, 내 안에 진심으로 받아들여져서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한 마음이 되는 상태가 되는 게 나한테 뭐가 돼야 된다? 지향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이것이 너희 지향이 돼야 된다. 근데 뭘로 권하노니?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하노니. 무슨 뜻이에요?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율법적으로 받아들이라는 얘기예요? 아니죠. 하나님의 자비하심. 자비하심이 뭐예요? 아까 생명의 시간에 대한 부분이죠. 우리를 참고 기회 주고 만들어 가시는 그 과정의 흐름의 단계 속에서 지금 내가 있는 단계에서 더욱더 그렇게 되도록 방향을 정하라는 거죠. 그렇죠? 추구점을 정하라는 거죠. 그렇죠? 실제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이런 추구점을 정해야 돼요. 추구점을 명확하게 해야 돼요. 방향을 정하는. 첫 번째가 방향을 정하는 것이고, 두 번째가 뭐 하라고 해요? 분별하라고 하죠. 그렇죠? 방향을 정했는데 방향은 어때요? 방향은 원론이죠. 막연하죠. 그렇죠? 그렇게 하겠다라는 거고. 그렇게 하겠다고 했으면 그럼 그 하겠다는 게 오늘 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히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얘기하죠. 맨 먼저 뭐 하는 거?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게 뭐예요? 예전에 했던 자기중심성을 합리화하는 가치관을 이제 폐기하고, 그렇죠? 요즘의 시대정신, 요즘의 사고방식을 너희가 폐기하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건 설교 시간에 얘기했죠.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건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죠. 변화를 받아. 변화는 누가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럼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건 어디까지예요? 긴장선을 받아들이고 내가 죄를 죄로, 선을 선으로 규정하는 것까지는 내가 하는 거죠. 그렇죠? 변화를 받는 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신뢰하는 것까지도 내가 하는 거고, 그럼 그렇게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 내 안에 영의 의지를 새롭게 깨우시고 내 안에 속사람을 세우신다고 표현하죠. 내 안에 새롭게 영의 의지를 만드시는 건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앞에 했던 얘기에 대한 간단한 정리예요. 그렇죠? 내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 변화를 받으면 뭐가 분별이 돼요? 하나님의 기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게 된다는 거죠. 뭐에 대한? 그렇죠? 하나님이 기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게 된다는 것은 산 제사로 드리라보다 훨씬 더 실제적인 대한 거에 대한 부분이죠. 그래서 내가 오늘 이 시간, 이 순간 어떠한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이 분별돼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여기에 대한 게 방향과 분별에 대한 부분이 실제 우리가 해야 되는 신앙생활의 1번으로 표현되어 있고요. 그렇죠? 방향과 분별이 되면요, 이 방향이 내가 어떻게 되고 여기에 핵심이 있는 게 아니죠. 내가 어떻게 되고 핵심이 있는 게 아니라 오늘은 뭐 율법 얘기는 안 했는데 방향 자체는 뭐예요?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기준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그렇죠? 그리고 너와 내가 서로 사랑해서 사랑의 세상이 되는 거. 이게 우리 가장 기본적인 방향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이루는 거잖아요. 이 얘기는 뭐 산상수에서 나온 얘기지만 이걸 이루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이루어가는 게 그 다음 얘기가 나오죠. 3번에 그럼 무슨 얘기를 해요? 공동체 얘기를 하죠. 그렇죠? 방향을 분별해서 그 방향으로 가요. 내 것들을 이루어가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선의를 이루어가고 내 자신이 변화되는 걸 이루어가요. 이루어가는데 그걸 이루는 게 나 혼자 하는 거예요? 아니죠. 내가 어떤 수준의 사람이 되는 건 나 혼자 하는 거지만 내가 어떤 수준의 사람이 되는 거의 의미에 뭐가 플러스 알파 알파로 붙어요. 내가 어떤 사람이 된다는 건 주의 뜻을 이 세상에 이루고 싶은 사람과 사람과 사람을 서로 사랑하는 관계로 만드는 사람이 되는 게 내가 지향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내가 나 혼자 할 수 있어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주 뜻을 이루시는 건 공동체로 이루세요. 공동체로 이루는데 어때요? 각각 역할이 좀 다르죠. 역할이 좀 달라요. 그래서 굉장히 원론적인 얘기를 하다가 왜 갑자기 서로 잘 지내 이런 얘기를 하느냐라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실제 신앙생활 하는 것에서는 방향과 분별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공동체와 사랑에 대한 부분이 나와요. 그렇죠? 어떻게 얘기합니까?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혜를 가졌으니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하는 것이 아니다. 이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 방향을 이루어가는데 어떻다는 거, 이건 워낙 많이 들은 얘기, 이 방향을 이루어가는데 나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나도 쟤를 도와야 되고 쟤도 나를 도와야 돼서 내가 이걸 이루어갈 수가 있다는 거,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각각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나은 사람으로 여기고 뭐 이런 구절이 여기서 나와요. 이건 겸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래, 윤지는 보니까 나보다 좀 똑똑한 것 같고 종원이는 보니까 나보다 좀 더 성격이 좋은 것 같고 뭐 주한이는 보니까 나보다 추진력이 있는 것 같고 다 사람들이 배울 게 있고 다 나보다 나은 점이 있어. 이거 많이 하면요 자존감 낮아져요. 내가 제일 문제네 뭐 이렇게 된단 말이야. 이걸 하라는 게 아니라 지금 무슨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공동체 얘기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나는 가르치는 일을 하지만 얘는 화합하게 하는 일을 하고 얘는 도전받게 하는 일을 하고 얘는 섬기는 일을 해. 이 중 어떤 것도 빠지면 되는 일이 아니야. 우리 한 가지를 하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일이 나보다 더 나은 일이라고 생각하라는 거죠. 그렇죠? 내가 해도 얘가 안 하면 안 되는 거잖아 이게. 그러니까 이게 나보다 더 나은 일이지. 이게 더 나보다 나은 일이고. 그렇죠? 이런 식의 태도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뭐예요? 공동체주의죠. 내가 함께 일을 이루어나가는 거. 그렇기 때문에 뭐로 연대돼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연대돼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서로 나은 사람이고 얘도 소중하고 쟤도 소중하고. 왜? 이런 진짜 내가 추구한 소망이 나 혼자 이룰 게 아니라 우리와 같이 이루어나가는 거니까 라고 되는 거죠. 그렇죠?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얘기하는 게 뭐예요? 그 다음에 얘기하는 게 부지런하며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에 대해서 뭐에 대한 얘기를 해요? 열심, 성실에 대한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무슨 얘기를 해요?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 양상이 있으며 인내에 대한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뭘 얘기해요? 성도의 쓸 것을 공급하며 선대접하기를 힘쓰고 더불함에 대한 얘기를 하죠. 여기서 더불함과 여기서 더불함은 좀 달라요. 첫 번째가 방향과 분별에서 얘기하고요. 두 번째 사랑과 공동체, 팀워킹에 대해서 얘기해요. 세 번째 뭐예요? 열심히 하라고 그래요. 이게 신앙생활의 3대 구성요소입니다. 방향을 명확하게 하고 서로 함께하고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첫 번째 성실하게 하라고 얘기하세요. 그렇죠? 성실하게 하라고. 부지런하며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부지런하며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열심히. 열심을 품고. 아, 이게 빨리 좀 잘 됐으면. 빨리란 표현 말지. 이게 좀 잘 해내야겠다. 열심히 품고. 그러면서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하기에 항상 힘쓰고.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힘들다는 거죠. 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참으라는 거예요. 힘들다는 거예요? 참으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참을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 양상 있을 때. 아까 얘기했죠? 인내의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공급하심. 이게 정말 나에게 좋은 일이라는 소망. 하나님의 사랑으로 소망이 새롭게 되는 것만 내가 그 인내를 감당할 수 있는 힘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인내. 성실하게 하되 인내하면서 하고 다른 사람을 대접하는 것에서 얘기하죠.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면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봐요. 같이 하는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참아서만 되는 일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도 열심히 하게 하고 다른 사람이 열심히 하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채워줘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손대업하기를 힘쓰라. 형제 쓸 것도 공급하고도 뭐에 들어가요? 부지런함에 들어가죠. 내 것만 열심히 한 게 아니라 저 사람 것도 같이 열심히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신앙생활의 기본적으로 3대 요소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바울이. 아까 얘기했던 그 내적 근간이 잡혔으면 이제 프랙티컬하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교리를 이해하고 있어야지 방향과 분별이 되겠죠. 그렇죠? 그렇죠? 방향과 교리에 대한 부분만 얘기하면 방향과 분별에 대한 얘기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좀 더 사이즈를 높이죠. 사이즈를 높여서 이게 혼자 하는 게 아니야 라는 게 굉장히 큰 액센트를 두고요. 그것 때문에 더불어 하는 연대감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열심히 해야 되는 거야 라는 얘기를 하면서 물론 이 아까 교리에서 얘기했던 부분이 연결되죠. 소망과 인내에 대한 부분들, 열심히에 대한 부분이 연결되죠. 하지만 조금 더 이것에 대해서 일정한 스트레스, 일정한 피로가 발생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를 하십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얘기를 하면서 마지막으로 얘기하는 게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예요. 오케이? 여기서 하는 얘기가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예요. 그럼 뭐가 악이고 뭐가 선이에요? 뭐가 악이고 뭐가 선이에요? 이 부분이 다 들어가는 거죠. 내가 하나님에 대한 방향을 안 잡고 내 중심적인 방향을 그대로 가는 거, 그게 악이겠죠. 그렇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규정,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임하심, 깊은 인트를 분별하는 것, 이런 내적 변화의 과정 없이 그냥 내가 해보려고 하던가 그냥 안 해버리는 것, 이런 게 악이겠죠. 그렇죠? 그리고 방황과 분별에 대한 거, 공동체에 대한 거, 내가 혼자 하는 줄 알고 나 혼자 잘라서 뛰어다니는 거, 이것도 악이겠죠. 다른 사람이랑 연대하지 않고 평가적인 태도를 대하는 거, 이것도 악일 거고, 열심히 하지 않는 것도 악이고요. 그렇죠? 내가 힘들다고 그만두고, 힘들면 사랑으로 새롭게 해야 되는데 힘들다고 그만둔 것도 악인 거고, 내 일을 다 해놨다고 다른 사람의 일은 내팽개치는 것도 악인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 흐름의 틀을 알았잖아요. 그렇죠? 내가 아 이런 게 악이야 라고 해서 나를 정죄하라는 게 아니라, 정죄는 여전히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그렇죠? 악인 게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악에게 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건 이 여러분들의 문제의식에서부터 시작한 이 도도한 프랙티스, 실제적인 신앙생활에까지 이 흐름을 쭉 이어오는 데 있어서 여러분한테 뭐가 필요해요? 이어오는 데 있어서 큰 그림을 이미 다 주어주셨잖아요. 그렇죠? 내적으로 내가 삶에서 어떻게 하는지 주어줬잖아요. 그럼 그걸 기준을 잡고 아, 내가 오늘 열심히 했어, 내가 문제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걸 기준을 갖고 그쪽으로 지속적으로 내가 추구해 나가는 거, 이게 뭐예요? 선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축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고 얘기하신 거예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지속성을 얘기하는 거고, 이미 얘기했던 여러분 마음과는 두 마음에 대한 거죠. 자기중심적인 마음과 하나님께 주신 그 마음.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을 선택하고 어떤 마음을 키워가서 마침내 그 마음이 내 마음이 되게 하는 것까지잖아요. 그렇죠? 그걸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놓고 다른 쪽 마음이 내 마음인 양 하는 게 악에게 지는 거겠죠. 그렇죠? 이게 이제 신앙생활의 흐름으로까지 연결되어져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서는요, 그래서 이제 제일 중요하다고들 하시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되게 중요한 책이죠. 다음 주 강의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오해를 해소하는 부분들이니까. 근데 이 부분이 중요한 거죠. 내 문제의식, 해결 방향, 내적 규정,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변화. 그래서 로마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뭘 결정해야 돼요? 내가 내 내면과 인생을 바라보는 태도를 결정해야 되고요. 이런 식으로 내 자신을 규정해 나가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하여 내가 노력해 나가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내가 어떠한 세임을 얻어야 되는지를 내가 충족해 나가면서 앞으로 가는 게 필요한 거죠. 그렇죠? 여러분 마음 가운데 크다고만 해서 악한 마음이 진심인 것처럼 느껴질 땐 뭐가 필요해? 부활에 믿는 게 필요한 거고, 하나님이 진짜 맞고, 내가 이런 사람인 게 아니고 이 사람이 내가 진짜 내 사람이라는 규정이 필요한 거고, 그렇죠? 여러분들이 중간에 과정에 너무 그냥 이 텐션이, 이 과정의 딜레마가 되게 힘들다고 느껴질 땐 뭐 사랑의 하나님이 필요한 거죠. 날 위해 포기하지 않으신 그 사랑의 하나님의 권면과 격려가, 나와 함께 이러신 그 하나님의 격려가 필요한 거고, 그러니까 포인트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체 그림을 갖고 계시면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나갈지에 대한 그림이 그려질 수 있다는 부분 때문에 로마서 이 부분들이 되게 중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오케이. 앞부분을 지난주에 여기는 좀 많이 했기 때문에 좀 반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오늘은 강의가 좀 빨리 끝났어요. 여기까지 질문이나 얘기하고 싶은 거나 잠깐 여유 있게 질문 받고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질문 없어요? 이렇게 가버리면 내가 아쉬운데, 간단한 소감이나 질문이나 이렇게 억지로 하지 마시고 소감. 이 강의는 이 패턴이 더 나아요? 비슷해요? 이게 나아요? 글쎄, 오늘 녹음했어. 기수는 자기가 해서 듣는 게 되게 좋은가 봐요.
빨리
보고
그러니까.
아, 오케이.
불법이야.
이게 불법이야. 불법은 아니죠. 저번에 내 걸 녹음하고 나한테 안 준 게 좀 예의가 없는 거긴 하죠. 자기 거 자기가 녹음했다고 자기가 저작권을 주장한 게 좀. 네. 예, 하여튼 농담이고요. 예원이 어땠어요? 재밌었어요. 네. 왜 경연이 왜 남자친구를 쳐다보고 그래? 네. 어색한 분위기 빨리 끝낼까요? 몇 마디 해주시면 제가 도움이 될 텐데. 괜찮아요?
예. 네.
이거는 뭐 막상 그 장면에 가면 되게 어렵고요. 막상 그 장면에 가면, 그러니까는 문제가 먼저 해결되는 건 내 안에 그런 이게 하나님의 뜻인 부분인 것 같고요, 저게 하나님의 뜻인 것 같기도 한데 사실 어떤 부분도 잘 되고 잘못된 부분은 아니고 사실 내 마음은 이쪽이 더 크고, 여기까지 가기 전에 내가 큰 그림에서 내가 하나님의 선한 기준에서 어떠한 부분이 나한테 지금 필요하고 어떠한 부분이 내가 변화되어 가야 되고 라는 내 영적인 싸움의 포인트들이 정확하게 잡혀 있으면 그런 부분은 그냥 내가 알아서 판단해야 되는 부분인지 하나님께서 나를 신뢰해 주실 부분인지 좀 더 잘 분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지금 내가 어떤 면에서는 그게 메인 장면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지금 내가 어디 부분이 좀 변화되고 새로워져야 되는지에 대한 게 잡히면 그거는 좀 더 잘 판단이 돼요. 여기에 비춰봐서 판단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서 딱 싸움터를 잡아버리면 그건 분별이 굉장히 어려워져요. 그러니까는 그렇죠. 이제는 모의고사 보려면 이제 수학이 이제 1, 2, 3학년 이렇게 잘 돼 있어야 되는 거여서 그런 부분들이 좀 있고요. 감사합니다. 적용적인 고민들 제 좀 좋고 이걸 왜 녹음하고 있지?